B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전선 근처에서 폭격으로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기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기자 3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기자들이 폭격으로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전투지역에서 이송됐지만 로스티슬라브 주라브레프 리아 통신 기자가 이송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나머지 사람들이 크게 다쳤지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은 없다면서 모두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아통신은 보도에서 자사기자가 피아티 하트키 마을 전선에서 취재 중에 사망했고 카메라맨들 가운데 한 명이 다쳤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사상자가 나온 공격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마을에 우크라이나군이 21일 집속탄을 썼다고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가 22일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나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체슬라브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벨고로드 지역 주라브레프카 마을에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 발사기에서 쏜 포탄 21발과 집속탄 3발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달 미국으로부터 집속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속탄을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속탄에는 넓은 구역에 비처럼 파편을 쏟아내는 작은 폭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사용이 전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22일 우크라이나 드론 무인기 공격으로 탄약고가 폭발해 반경 5km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세운 정부 수반이 전했습니다. 5일 전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름 대교를 겨냥한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목표물이 됐지만 최근 몇 주 새에 크림반도를 겨냥한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크림공화국 세르게이 악쇼노프 수반은 텔레그램에 적 드론이 크라스노그 바르데이스키 지역을 공격한 결과 탄약고 한 곳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km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반도 내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현지 당국은 모스크바발 크림반도 주요 도시인 심페폴로 가던 기차들과 반대 방향 기차가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보안군이 22일 덴마크에서 코란이 불살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바그다드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게 가려고 시도하던 시위대 수백 명을 해산시켰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남성이 코란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하자 군중들이 스웨덴 대사관 경내에 난입해 작은 불을 지르고 이틀 뒤에 삼엄한 경기가 펼쳐지는 그린존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대사관 난입을 비난했지만 코란 소각 예고에 항의해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한편 2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한 남성이 이라크 대사관 건너편 광장에 와 코란으로 보이는 책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덴마크 극우단체는 이 장면을 SNS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미국 해군이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연안 전투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인디펜던스급 연해 전투함 캔버러함은 이날 시드니 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취역함으로써 정식으로 미 해군 함대에 배속됐습니다. 캔버러함은 지난 1942년 과달카날 전선에서 미 해병 상륙 작전을 지원하던 중 격침된 호주 해군 순양함 이름을 땄습니다. 리차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호주 수역에서 미 해군 함정이 취역한 것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려는 두 나라의 공유된 뜻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캔버러함 취역식은 두 나라 사이 탈리스만 사브르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2주 동안 호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수륙 양용 상륙과 모의, 육상, 지상, 전투 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대학생 때 만나 연인이 된 엘과 이모젠. 엘은 이모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우리가 우연히 만나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헤어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크리스 아이잭슨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다운 투 유입니다. 이 영화는 대학에서 만나 관계의 기복을 겪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과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 줄리아 스타일스, 셀마 블레어, 숀 하토시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다운 투 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대학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엘과 이모젠. 이모젠은 미술 쪽에 재능이 있고 엘은 텔레비전 요리 채널 진행을 맡은 유명한 요리사 아버지의 뒤를 쫓아 요리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가 첫사랑이지만 가슴 한 구석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결국 헤어지게 된 두 사람. 엘은 떠나간 이모젠을 그리워합니다. 엘은 요리사가 되려는 자신의 꿈조차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 술의 의지에 살아가는데요. 심지어 이모젠의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 그녀가 남기고 떠난 샴푸를 마셔버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보다 못한 엘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엘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고 그러던 중 이모젠이 엘을 찾아오는데 영화 다운 투 유는 크리스 아이잭슨 감독이 각본까지 쓴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상을 수상한 크리스 아이잭슨 감독의 발랄한 연출력이 돋보인다고들 하는데요. 이 영화에는 1999년 영화 시즈 올댓에서 주연을 맡았던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와 1999년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로 인기를 얻은 줄리아 스타일스가 엘과 이모젠,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등장합니다. 영화 다운 투 유는 소소한 애정 코미디 영화로 웃음과 사랑이 적절하게 섞여 영화를 좋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멋진 장면들이 속속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다운 투 유 중에서 빌리 마이어스의 It All Comes Down to You, 모든 게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수요에서 요리사가 된 엘리 역할의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는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 프로듀서입니다. 프린즈는 배우 겸 코미디언인 프레디 프린즈와 부동산 중개업자인 캐서린의 외아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즈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자랐는데요. 프린즈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총상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프린즈는 연예계에 뛰어들었습니다. 199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린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가 텔레비전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95년 ABC TV 시리즈 패밀리 매럴스에 특별 출연하면서 텔레비전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프린즈는 1996년 질리안의 37번째 생일에 이 영화로 첫 영화 데뷔를 시작했는데요. 그 뒤 몇 년 동안 청소년 영화에 출연했고요. 1997년에는 공포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서 주연을 맡았고 1998년에는 속편 영화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 출연해 10대 관객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후 1999년 영화 She's All That과 Wing Commander, 2000년 영화 Boys and Girls, 2001년 영화 Head Over Heels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프린즈가 출연한 영화가 성공을 거두게 됐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다운 투 유 중에서 진저 맥켄지의 The Garden of You and I, 당신과 나의 정원 함께 듣고 오시죠. Down 역할로 출연한 줄리아 오하라 스타일스는 미국의 배우입니다. 그녀는 예술가인 어머니와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11살 때 뉴욕 라마마 실험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고요. 2005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Love You, I Love You Not으로 영화 데뷔를 했는데요. 첫 주연을 맡은 영화는 1998년 스릴러 영화 위키드로 이 영화로 체코에서 열리는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줄리아 스타일스가 두각을 나타낸 건 1999년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2016년 영화 제이스 본에 출연해 더 많은 관객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스타일스는 2007년 조이 데이 셔넬이 주연한 엘르 매거진의 단편 영화 레이빙으로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2007년 미국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초연됐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디애나 컬크의 Stay, 머물러요. 영화 다운 투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L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4성급 레스토랑에 취직해 이모젠에게 낭만적인 저녁을 선물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곳일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 반도 북부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세너제이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치스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인근 로스앤젤레스처럼 1년 내내 기후가 온난하고 쾌적한 편인데요. 안개가 많아 종종 비가 내리고 날씨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볼거리로는 태평양과 많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금문교가 있고요. 활기찬 축제거리이자 낭만적인 부두가인 피어 39, 270m 높이의 두 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쌍둥이 산인 트윈픽스, 과거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배편을 관리하던 페리빌딩, 그레이스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인종은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아프리카계 미국인 순으로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공원에는 한 해 1,3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온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전거로 통근하는 주민들이 많아 자전거가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더 라포드의 Silver Lining, 한 줄기 빛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에는 개봉 당시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는데요. 3,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제작돼 2,400만 달러를 벌었으니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영화 다운투유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12곡이 수록된 사운드 트랙 앨범이 출시됐는데요. 음악 듣고 오죠. 미란다 리 리차드의 메가번드 에인저, 방랑하는 천사,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하게 해준 영화다. 사랑에 관한 솔직한 경험을 담았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춤과 노래가 좋다. 우울한 영화다. 딱딱하지만 귀엽다. 공감대를 잘 형성한다.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우린 이런 영화가 더 필요하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짜증나는 문제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영화 다운투유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 데일리뉴스 평론가는 영화 다운투유는 첫사랑의 함정을 잘 보여주는 이빨 빠진 코미디 같지만 귀여운 영화다라고 혹평했고요. 시카고 트리뷴 평론가는 영화 다운투유는 표면상으로는 대학교에서의 첫사랑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영화 내용을 꼭 믿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포모사의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내가 뭔가 제대로 한 게 틀림없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다운투유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모젠은 케이크를 좋아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모젠에게 맞추던 엘이 슈퍼마켓에서 케이크를 사려는 이모젠에게 케이크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모젠은 나중에 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케이크는 내 세상이야.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엘이 이모젠에게 한 말이죠. 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이번에 영화 다운투유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이모젠이 춤추는 장면인데요. 솔직한 성격답게 자유롭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며 엘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멋진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을 떠나간 이모젠을 그리워하던 엘은 이모젠이 너무나 그리워 그녀의 샴푸를 마셔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 장면 많은 관객의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샘 필립스의 I Need Love. 난 사랑이 필요해요. 영화 다운 투 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veryone. 오늘 들은 곳은 사랑에 관한 솔직한 표현을 담은 영화 다운투유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다운투유 중에서 벨 페레즈의 Hello World, 세상아 안녕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이달의 뉴스 키워드는 여자 축구가 되겠습니다. 2023 여자 월드컵 그리고 미셸 강인데요. 도성민 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여자 월드컵 경기가 20일 개막했죠.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치러지는데요. 개막을 앞두고 지난주에 여자 월드컵 역사에 이정표를 쓴 소식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그 여자 월드컵 대회 상금을 올리기로 했죠. 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국제 축구 연맹 FIFA도 예고를 했었던 일이잖아요.
네, 네. 이 세계 각국의 여성 축구 선수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남자 월드컵하고 상금을 똑같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번에 요청된 내용은요. 이전부터 여성 축구 선수들이 제기했던 그 상금 증액 요구에 더해서. 처음 문제까지 그 변화가 작지 않습니다.
네. 자, 달라진 내용 좀 볼까요?
네. 골자는 라운드별 진출 상황에 따라서 각 팀 선수에게 돌아가는 액수를 아예 고정한다는 겁니다.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네. 그 팀의 선수, 미국 경우에는 23명 전원이 3만 달러씩 받게 됩니다.
출전만 해도 그러니까 3만 달러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죠.
네. FIFA가 주최하는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732명 모두가 돈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변화는 사실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준 프로 선수나 뭐 아마추어 선수여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받더라도 보수가 아주 낮은데요.
네.
FIF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축구 선수들의 평균 급여는 1년에 14,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올해는 대회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3만 달러를 보장받는 것에 더해서 경기를 진행할수록 더 높은 곳에 진출할수록 상금이 더 커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출전팀이 16강에 진출을 하면요. 개인당 상금이 6만 달러가 되고요. 8강의 경우에는 9만 달러로 오릅니다. 우승팀의 선수들 1인당 27만 달러, 준우승 선수들 19만 5천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앞서 2019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월드컵 당시에 FIFA는 남자 월드컵과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여자 월드컵의 상금 풀, 그러니까 우승팀에게 제공하는 상금의 총액을 300% 이상 늘렸습니다.
네, 와 처우 개선에 관한 변화도 중요할 텐데 어떤가요?
네, 이번 여자 월드컵부터는 남자 대회와 똑같이 여행, 숙박, 조건을 모두 선수들이 제공받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 축구 경기에서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3만 달러 보장은 뭐 개인별로 봤을 때 변화하고요.
네네.
그럼 참가 팀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예. 자, 여자 월드컵의 상금 총액, 경기에 출전한 모든 참가팀 32개 나라에 다 돌아갑니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16개 나라는 FIFA로부터 각각 225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선수들한테 69만 달러, 그리고 각국의 축구연맹이 156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우승팀이 얼마나 받게 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1,05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621만 달러가 선수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429만 달러는 연맹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네. 자, 이런 변화들 선수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네.
많은 선수들에게 이번 상금 증액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로 평가가 됩니다.
네.
상금이 축구팀이나 연맹에 거치지 않고요. 선수 개개인에게 모두 그리고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축구팀에서 임금을 받지 않거나 또 적은 임금을 받아왔던 선수들에게는 이번 변화 말씀드린 대로 축구에만 전념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뭐 선수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결국 축구 발전에 필요한 일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앞서 그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2026년 남자 월드컵 대회와 2027년 여자 월드컵 대회까지 남녀 축구 경기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국가와 선수들 특히 그 선봉에 미국 여자 축구팀 대표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네네. 선수 측 반응은 어떨까요?
예, 자 미국의 유명한 공격수입니다. 알렉스 모건 씨.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선수들에게 직접 이 돈을 지급해 준다는 것, 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면서 이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프로 축구 선수들을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세계 국제 선수 협회 피프로의 여성 축구 글로벌 정책 및 전략 관계 담당자인 세라 그레고리오 씨도 AP통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모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간의 결속과 여성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선수들에게 보여준 것 정말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후배 선수들을 위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네, 여자 월드컵 상금 인상 소식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목해야 할 선수가 누군지 좀 보죠.
네, 자,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출전 국가가 내세우는 최고 선수들을 소개했습니다. 최고 선수들 25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여성 축구가 크게 성장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몇몇 최고의 팀에서만 나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여러 나라 대표팀에 포진해 있다. 어느 때보다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최고 선수라는 의미는요. 실력을 포함해서 또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선수를 의미합니다.
네, 저 누군지 궁금하네요.
미국 선수들만 조금 살펴볼까요?
예.
두 선수가 있습니다. 34살 공격수 알렉스 모건 선수 10위에 있습니다. 모건 선수는 유연성, 뭐 골 감각이 아주 좋고요. 미국 여자 프로축구 리그 지난 시즌 17개 경기 가운데 15골, 15점을 내면서 득점왕을 네. 차지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선수 있을까요?
네. ESPN 전문심사단이 3위로 꼽은 22살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소피아 스미스 선수인데요.
네.
사실 이 선수를 축구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하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에 대부분 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신감이 대단하고요. 골을 향한 대담함,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네.
수비수와 대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 미국 여자 축구 리그에서 13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네. 자,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이 북마케도니아 출신의 46살 감독이죠.
네.
블라트코 안도노프스키 감독인데 미국 팀이 사상 지금 최초 3연패를 노리고 있는 거죠.
예.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지난 8번의 월드컵 중 4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아주 막강한 팀인데요.
네.
사실 역대 월드컵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네.
1991년에 그 첫 대회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1999년에는 대회가 LA 로즈볼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9만 2천 명 관중 앞에서 월드컵 우승컵 들어올리면서 미국에서 여자 축구를 그 주류 스포츠로 끌어올렸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 2003년과 2007년 2연속 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하지만 다시 최근 두 차례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고요.
네.
이번 경기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월드컵 대표팀 구성은 23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드필더 린지 호란 선수가 지금 주장입니다.
네, 지금 주장 이름 알려주셨는데
네네.
미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이 메간 라피노 선수
네네.
주목해야 될 텐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요? 은퇴한다고요?
예. 올림픽 금메달도 목에 걸었던 라피노 선수 동성애자이고요. 미국 대표팀 주장으로 또 언론에 아주 자주 등장하면서 아이콘으로 부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 라피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과 2019년 FIFA 여자 월드컵이 미국 팀이 우승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재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뭐 최고 선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나이가 38살입니다.
좀 많죠.
예. 이번 월드컵 경기와 그 미국의 연례 토너먼트인 미국 여자 축구 리그를 마치고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피노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회가 됩니다.
네.
자, 조별리그 2조인 미국 팀의 본선 경기는요. 21일 베트남 경기를 시작으로 26일 네덜란드 그리고 8월 1일 포르투갈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달 여성 뉴스 스포츠 소식으로 꽉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여성이 비주류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지도자를 소개하는 트랜스포밍 스페이스에 여성 프로축구팀인 메릴랜드 워스네스프리 축구 구단주를 소개했는데 네. 한인 여성이네요.
맞습니다.
누군가요?
네. 미셸 강 씨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미셸 강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강 씨를 여자 프로축구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우리 64살의 강 씨는 한국 이름이 강정호입니다. 강 씨는 워싱턴 스프릿과 프랑스의 올림픽 리옹의 대주주가 되면서 여러 구단 법인을 소유하고 이끌고 있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와.
강 씨는 앞으로 더 많은 팀을 추가할 그런 가능성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여자 축구에 대해서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셸 강 씨가 이 워싱턴 스피릿을 인수한 게 언젠가요?
지난해 3월입니다. 이 워싱턴 스피릿의 인수를 마무리한 게 그 시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여자 프로축구 리그 팀에서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그 첫 번째 유색 여성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네.
당시 인수는 그 축구계에서 꽤 화제였습니다.
네.
그 팀의 그 이전 감독의 그 선수 학대 혐의가 나온 후에 아주 장기적인 논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런 만큼 여성 구단주로서 여자 선수의 인권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도 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강 씨, 새로운 구단주 강 씨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여성 선수 학대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이고 여자 선수를 위한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강 씨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신문과의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강 씨의 그 인터뷰에서의 대답은 자신이 소유한 팀의 감독이 이전 감독이 여성 직원들에게 나쁜 직장 문화를 유발했다는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여성이고 유색인이라서 선수를 더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강 씨의 면면을 좀 볼까요?
네, 미셸 강 씨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코크노산트의 최고 경영자 CEO인데요. 이 회사는 연방보건 그리고 군사기관, 정보기관과 주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보건기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네.
강 씨는 전에는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도 잘 모른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적어도 펠레는 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축구를 잘 몰랐던 자신이 2019년 이 스프릿팀 인수그룹에 동참할 것을 제안받았고 그 뒤 6개월 동안 축구와 축구 선수에 관한 공부 아닌 공부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민 1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와 경영을 공부하다가 사업가의 꿈을 이루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하고 예일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강 씨는 신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번에서 30번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2008년 경기 침체 당시에 창업을 했는데 워싱턴 DC 지역의 작은 차고를 사무실로 꾸렸고요. 현재는 수백만 달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스포츠 그것도 축구계 소식으로 채워드렸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오웨이 마감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 전선 근처에서 폭격으로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기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기자 3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측 폭격으로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전투 지역으로부터 대피했지만 로스티슬라브 주라브레프 기자가 이송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사람들이 크게 다쳤지만 안전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은 없다면서 모두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아통신은 보도에서 자사기자가 피아티 하트키 마을 전선에서 취재 중에 사망했고 카메라맨들 가운데 한 명이 다쳤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사상자가 나온 폭격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21일 집속탄을 쐈다고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가 22일 텔레그램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나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체슬라브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벨고로드 지역 주라브레프카 마을에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 발사기에서 쏜 포탄 21발과 집속탄 3발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달에 미국으로부터 집속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집속탄을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집속탄에는 넓은 구역에 비처럼 파편을 쏟아내는 작은 폭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사용이 전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에 접한 벨고로드 지역을 자주 무차별적으로 포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2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탄약고가 폭발하자 반경 5km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러시아가 크름반도에 세운 정부 수반이 밝혔습니다. 크름공화국 세르게이 악쇼노프 수반은 텔레그램에 적드론이 크라스노그 마르데이스키 지역을 공격한 결과 탄약고 한 곳이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km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악쇼노프 수반은 반도 중앙 내륙에 있는 크라스노그 마르데이스키 지역이 공격당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도 내 기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쇼노프 수반은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또 크름반도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보안군이 22일 덴마크에서 코란이 불살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바그다드 주재 벤아크 대사관에 가려고 시도하던 시위대 수백 명을 물리치기 위해 최루탄을 쐈습니다. 지난 20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남성이 코란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하자 군중들이 스웨덴 대사관 경내에 난입해 자금 불을 지른 바 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이 대사관 난입을 비난했지만 코란 소각 예고에 항의해 자국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한편 2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한 남성이 이라크 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코란으로 보이는 책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덴마크 극우장체는 이 장면을 SNS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방영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22일 호주 시드니 항에서 연안 전투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캔버라함은 이날 시드니 행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취역함으로써 정식으로 미 해군 함대에 배속됐습니다. 캔버라함은 지난 1942년 과달카날 전선에서 해병 상륙 작전을 지원하던 중 격침된 호주 해군의 순양한 이름을 땄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호주 수역에서 미 해군 함정이 취역한 것은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려는 두 나라의 공유된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캔버라함 취역식은 두 나라 사이에 탈리스만 사부르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BOA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